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서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주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깊이 박히게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참 수고하셨습니다. 말로만 수고했다 그러니까 좀 뭐하니까 우리 꽃한송이씩 다 한번 드려볼까요? 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 이렇게 해서 밑에 한번 갖다 해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장미꽃 한송이입니다. 옆에 한송이씩 이렇게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예, 장미꽃 한송이. 예. 장미꽃 한송이 그러니까 뭐 노래 생각나는 게 있나 봐요. 장미 한송이 그런 거. 장미주기가 좀 뭐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 요거는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꽃입니다. 요거 한번 드릴까요? 옆에 이렇게. 원래 대학교 가면요, 대학생들은 온갖 재롱도 떨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박애녹 집사님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이 사람 한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분입니다. 여름 되면 자꾸 신경질 나죠? 날씨 더워지면 자꾸 신경질 나죠? 그쵸? 이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을 참 잘 합니다. 귀신의 특징, 이 사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첫째가 뭔가 하면요, 귀신의 특징 첫째 받아 적으십시오. 신경질. 예, 이제 날씨 자꾸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신경질 빡빡 날라 그러면 아 이건 귀신이 날 자꾸 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첫째가 신경질이고요. 두째가 거짓말이랍니다. 무당들끼리 만나면요, 끝내주게 이야기도 하고 끝내주게 막 웃고 격려하고 이러는데요, 딱 돌아섰다 그러면요, 씹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그게 자기들 생일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말. 세 번째가 뭐가 하면은 엄란이랍니다. 우리는 그 무당들이 맨날 뭐 점만 치고 돈만 벌고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당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무당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무당들 학력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무당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당들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당들 학력이 평균 수준이 넘어갑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귀신이 딱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귀신의 특징. 첫째 뭐라고요? 예, 신경질. 우리 제가 요번 기수는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 셋째는요? 엄란. 하여튼 이런 게 이렇게 쓱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어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쫓아내십시오. 특별히요, 거짓말은 어이가 아니지, 이걸 다 알잖아요. 근데 신경질은 자기도 모르게 쓱 나갑니다. 이런 거는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귀신이 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귀신의 특징이래요. 자기는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평생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성함이 박애녹 집사님입니다. 박애녹 집사. 저는 모릅니다. 언젠가 뉴욕을 거쳐가면 제가 탁 붙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하시라 그러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은요, 뭐, 자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181페이지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확 줄일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공부하면서 신경질이 나면 우리 손에 썼습니까? 저는 의사 누가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직업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입니다. 메디컬 닥터인데 이분은 의사 누가라는 말보다는 제가 더 쓰고 싶어하는 말은 선교사 누가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의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속에는 이 누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옆에 있었고요, 마지막 죽으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외롭게 있을 때 누가만 남았다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남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사도 바울 옆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같이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누가기도 하지만 무슨 누가요?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교사 누가? 선교사 누가? 예, 그리고 다음, 제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다음 주에는요, 제 9가 요셉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셉을 한번 달아봅니다. 이 책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 9가 요셉. 요셉. 요셉은 정말로 매력적인 사나이에요. 진짜로 보면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다음에는, 요셉을 보고요. 이제, 181페이지. 쫙 넘어가는데 한번 봅니다. 누가는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대로 살았나 봐요. 누가 이름 뜻이 뭐죠? 예, 총명하다 혹은 빛을 주는 자. 뭐든지 간에 하여튼하고 똑똑해서 닥터가 됐고 머리가 티미한데 닥터 된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사람은 선교사 같이 다니면서 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빛을 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배경은 역시 누가는 어떤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었고 이게 없습니다. 없고요. 가족 배경 둘째 줄 뒤에 보면 우리는 그가 총명한 자로서 아름다움과 교양과 웅변술과 철학적 자세를 갖춘 자였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요. 누가가 성경을 두 권을 썼죠. 뭐 썼습니까?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예, 요 두 개를 썼거든요. 요 두 개를 썼는 요 문체들과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문체가 섬세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그럽니다. 묘사도 좋고. 그래서 누가복음 다른 성경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 중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누가가요? 그런 걸 잘 기억했다가 잘 기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을 썼습니다. 뭐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누구한테 썼습니까?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구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하고 누가복음 나오는 거. 예.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를 같은 사람이 썼다는 그 썼다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아주 높은 고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름도 우리 여기 책에 나옵니다. 이 데오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에요. 빌로는 뭡니까? 그럼 좋아하다는 뜻이네요.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벌써 이름을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근원부터 살펴봐서, 처음부터 쫙 살펴봐서, 근원부터 살펴봐서 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중요한 것대로 이렇게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사도행전 딱 1장 1절 가면요. 누구요? 데오빌로요. 여기 있던 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 예, 여기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관계를 그렇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생각하면요. 구석구석에 은혜로운 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는 무슨 성경 썼습니까? 예, 그거 두 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거 두 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는 이 누가를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제일 먼저 성경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요 분을 우리 지금 우리 봤던 그 누가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옥중에서 썼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누구요? 의원 누가. 의원은 메디컬 닥터잖아요. 돌팔이 누가가 아닙니다.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누가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머릿속에 잘 넣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했는 일이 대단하고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요, 사도행전이 갖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로마서가.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전도되어졌고 확장되어졌고는요. 무슨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 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자꾸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이제는 막 빨리 나가도 됩니다. 우리 가족 배경의 다섯째 줄. 이러한 그의 성품들이 그의 작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같이 정확하고요. 아주 섬세하고요. 그런 문체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글을 썼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그 다음 보십니다. 4번, 신약성경은 누가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번, 막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무슨 저자이다? 사도행전의 저자이다.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누가복음 1장 3절을 써봤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집에 가서 써보시고 거기에 데오빌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 밑에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요. 얼른 집에서 읽어보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오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됐죠, 그렇죠? 데오라고 나오면 theo, theo는 하나님입니다. filios, 이거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마 예수 믿고 아마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책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앞뒤 좌우로 못 봤던 분 있으면 하이도 하고, 그 틈을 잘 이용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갈 때 커피 한잔 해. 그러면 확, 요렇게 하면서 이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보면 1장 1절에서 4절. 이 메디컬 닥터 누가가요, 누가 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장 1절에서 4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분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1장 1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뭐요?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게 자기도 직접 안 봤죠? 그러니까 직접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들어서 썼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전해주면 맞아, 그거 정리해야지. 그렇게 해서 막 정리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게 전해 내려오는 건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모든 일을 무엇부터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고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장은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있죠. 여기 그 세례요한의 어린 시절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복중에서 만난 얘기도 있죠, 그렇죠? 이 굉장한 얘기들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의사라는 그 독특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복중에서 막 뛰어놀고 서로 막 기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알잖아요. 진찰해 보면 여기 콩콩 뛰네. 아, 요 자식이 애틀리스트 5개월인데 5개월 정도 되면 뛰죠, 그렇죠? 발질하죠, 그렇죠? 요게 5개월쯤을 됐겠네. 근데 보면 6개월쯤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색을 요렇게 사용을 해서 성경을 요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하여튼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여성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2번 찾았죠, 그렇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2번은 누가는 바울의 뭐였습니다? 동행자였습니다. 그 한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 패러그래프요. 이 구절에서 그 갔었다까지요. 이 구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부분적인 단어를 처음 발견한다. 처음으로 누가는 자신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포함시켰다. 드로아에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였다. 드로아에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까지 갔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리라는 말은 어디 다니면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같이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성교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 보면 왼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바울이 옥중에 찾았습니까? 바울이 옥중에. 다 같이 한번 고 패러그래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옥중에 2년 동안 있을 때 누가는 바다를 건너 가이사랴에 있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그들은 로마로 떠났다. 그들은 아피안 해로를 따라서 로마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성경은 누가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것저것 다 치우고요. 그 뭐 암시하는 걸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추적해 봅시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울 옆에 그림자처럼 누가가 붙어 있으면서 바울이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왜 치료해줘요? 바울은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다 나았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어쨌든 치료해줘야 될 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성도님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디 나서 참 비를 이렇게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하나님 제 감기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습니까? 아스피린 하나 탁 집어먹고 탁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하나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참 감기 걸렸는데 제가 약 먹겠습니다. 아니면 편히 자겠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요. 약 하나를 먹고 주무시면 낫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능력으로 한번 낫게 해본다고요. 막 이러면 하나님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험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다녔습니까? 그 옆에서 아마 메디컬 닥터인 누가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그 네로 황제의 영예에서 죽을 때까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암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3번 또 넘어갑니다. 3번 누가는 뭐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 패러그래프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에는 의학적 용어들이 약 60여 번 나온다. 맥기는 말하기를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성도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 압니까? 예. 의사들이 자기 이제 전문이 따가지고 진짜 의사해서 이렇게 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서할 때 무슨 선서하죠?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 김용환 장로님 하셨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히포크라테스가 아마 이 조각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막 감긴 게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조각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의과대학을 나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나와서 히포크라테스 그러면 의학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누가가 어떤 의학용어 썼는지는 없어서 저도 못 찾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학용어를 히포크라테스만큼이나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하여튼하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4장 14절 예, 이분이 바울 옆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요. 바울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무엇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단기 선교 지금 이제 여름 돼서 막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에 가면요 목사도 가고 막 재롱 뜨는 애들도 가고 의사 선생님들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줄이 제일 긴지 아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하고 얘기 제일 많이 하고 싶어하는지 아세요? 예, 의사 선생님하고 제일 막 치과 의사 가면 막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과 의사들은 잘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하나 빼보고 싶고 막 치료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의사들은요 성계제 가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하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누가요? 의원 누가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또 보십니다. 3번 그 밑에 두 문장 누가는 바울의 총애를 받은 의사로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와 함께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의사 누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누가도요 그냥 집에서 병원 차려가고요 오는 손님 받았으면요 배 두들기고요 자자손손 빌딩 사도 되고요 땅 사도 되고요 이렇게 막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 선교사로 가신 분들 중에는요 메디컬 닥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우리 그 제일 먼저 이 선교하러 188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몰포항에 배가 뿌우 그러고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선교사 두 명이 내렸다 선교사 한 명이 내렸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 그 중에 한 명 언더우드 그 사람도 뭔지 아세요? 그분도 메디컬 닥터예요. 그분도 메디컬 닥터예요. 뉴브런스 위크에서 공부 신학도 했지만은요,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도로 가나 중국으로 가나 그러다가 한국을 누가 불질러 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한국에 문을 안 열었습니다. 너무 전염병이 많으니까 의사는 괜찮다. 그러나 선교사는 안 된다. 이게 한국의 팔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술을 습득해가지고 들어와서는요, 자기가 의술을 습득을 했지만 한국의 그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토병 걸려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병은 아니지만, 이 선교하면서 너무 무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 이렇게 글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지만은, 그 지역에 가서 이 사역을 하는 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같이 부딪히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메디컬 닥터 의사 누가도요,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계속 다닙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4번. 누가는 바울의 뭐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빌레몬 1장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레몬서 누가 썼습니까? 요거 빌레몬이 썼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빌레몬서 누가 썼습니까? 예,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누구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구요?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요게 나의 동역자 누구가 문안하느니라 그럴 때 요 사람들은 다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안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우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밑에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이다.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두고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교 그러면요, 대단히 성도 여러분들 이거 그냥 로맨틱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갈 때 주사를 맞고 갑니까? 특별히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주사를 꼭 맞아야 되죠. 우리 작년에 브라질 갈 때 맞았습니까? 말라리아.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파상풍 무섭습니다. 가면 거기 있는 풍토병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 성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장밋빛 꿈을 가지고 가듯이 그랬습니다. 근데 장기간으로 다니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누구만 같이 있었습니까? 누가요? 예, 누가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 때문에요. 이 마가 때문에 한바탕 바울하고 막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 데리고 가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요, 마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누가한테,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옆에 있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디모데한테 부탁할 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뭐 누가라고 딴 데 안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 누가가 이렇게 윤곽이 잡혀갑니다. 그렇죠? 누가는 누굽니까? 성경을 두 권을 썼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누가는 누구하고 다녔습니까? 누구하고 다녔죠? 바울하고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끝까지 다녔습니다. 혼자 남아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 다음 보십니다. 183페이지요. 위에서 두째 줄 보면 바울은 네로의 궁전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을 할 때 바울은 싸늘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마무틴 감옥에서 훌륭한 디모데 후서를 저수겠다. 그때 음식 넣어주고 그때 와서 위로해주고 면회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톡톡톡 한번 해주실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 톡톡 악수도 다시 한번 하시고 저 뒤에 분들 인사들 한번 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준비 혹시 됐습니까? 예. 이 노래 알아요? 연세되신 분들도 이렇게 뭐, 착 나오니까 하시네. 우리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데, 이런 아프리카 노래 정도는 뭐 다 소화시켜내지네. 쿰바야, 말로드 쿰바야. 많이 불러보셨죠, 그죠?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쿰바야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쿰바야가 무슨, 한국말로 불러본 분 안 계세요? 한국말로? 우리는 이걸 대학 다닐 때 불러봤는데, 불러보면서 아프리카의 그 선교 간분들이 아프리카의 그 전도를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애들이나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쿰바야, 마일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일로드, 쿰바야, 이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실제로는, 미국의 그 노예들이 저 남부 지역으로 많이 잡혀왔지 않습니까? 루이지애나 뭐 테네시 이런 데 가면 노예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들이 붙들려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예수님 가르치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처음 온 사람들이 발음이 그냥 이렇게 영어 발음이 유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그러는데. 쿰바야는 우리말로는 여기 오소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여기 오소서 내 주요 여기 오소서 내 주요 그랬는데 요 쿰바야가 여기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걸 이렇게 합니다. Come by here. Come by here, 주님. 이렇게 이제 백인들이 자기 주인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흑인들이 처음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Come by here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 발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물 달라 그럴 때 water 그게 발음 잘 됩니까? 아직까지 안 되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Come by here, Lord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서툰 자기 아프리카 발음을 하면서 컴바야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흑인들은 자기 고향도 생각하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도 생각하고 이게 성교지 마인드 노래예요. 우리 아시죠? 그쵸? 한번 불러보실까요?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오 로드 쿰바야. 이제 이 악보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악보는 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요. 저 최영석 집사님한테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안 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만 악보 갖고 있는데 이게 4분의 4박자입니다. 쿰바야 앞에 두 박이 쉬어지고요. 쿰바야 말로 요 로드가 두 박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박을 쉬고 그 다음에 쿰바야 여기 네 박자입니다. 그럼 됐죠? 그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원래 대학교는 이런 흉내도 내본다고요. 잘난 체도 해보고 그렇다고요. 뭐, 무슨 박자가 뭐 있어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연세 드신 분들 나와서 노래할 때 뭐라 그럽니까?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에이. 쿰바야, 말로, 쿰바, 하나, 둘, 셋, 넷, 두 박 쉬고,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둘 셋 넷 두 박 쉬고 쿰바야 마이 로드 두 박 쉬고
품바 하나 둘 셋 넷 올로 품바야.
이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보십니다. 집사님 우리 그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가지고 나중에 노래 한번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프리카 정글도 생각하시고요, 호랑이도 생각하시고, 사슴도 생각하시고, 거기에는 악어도 생각하시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노예 상인도 있고요.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쫙 술철이 떨어진 데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부모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게 뭐죠? 주님 그리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사랑 외에는 이 사람들이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생활들을요,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생지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나오는 노래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찬송 한 찬송들이요, 이거 가스펠 송입니다. 한 찬송 한 찬송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박자 모고 없이 그냥 한번 해보십니다.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마 이런 노래 부르면서 노예로 잡혀왔던 그 영혼들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슴 사냥하러 다니고요. 거기에서 그냥 약초 캐먹고 거기에서 그냥 오염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먹고 하는 그 고향에 있었으면요, 이 사람들은 염소도 잡아먹고 버팔로도 잡아먹지만 또 뭐도 잡아먹습니까? 사람도 잡아먹죠. 그리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상인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 노예 상인들한테 잡혀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희한하죠? 누구 믿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히려 잡혀온 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은혜스럽고 그런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맥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늘 이렇게 간혹 한번 이렇게 가다 보면 밑에 보면요, 이렇게 길이나 있는 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뭐 산 말고 길같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강이에요. 강은 보면 구불구불구불구불 이렇게 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는 조금 낮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저는 창가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차들이 막 개미처럼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위에서 뭐 천천히 가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두 길이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길은요, 대체로 이렇게 보면 곧습니다. 휘어도 조금 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길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길가에는요, 그 길 때문에 살아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강은요, 천천히 흐르고 구불구불 이렇게 가지만은요, 그거는 저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강가에는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선교사 누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바울하고 다닌 이 길 자체들,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 그 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길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했더니, 그 전도받은 사람이,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뭐가 떨어집니까? 점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점쟁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는 그 길은요,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저 쿰바야 같은 노래는 사실은 다른 이런 합창단이나 특별히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부를수록 가슴 뭉클한 거 있죠. 조금 이따 우리 최 집사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찬송을 찾았는지 어른들 찬송을 찾았는지 아프리카 아이들 같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같은 이 찬양을 찾아놨는지 우리 한번 보십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지금부터 좀 빨라집니다. 네, 빨라집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럴 때 특징이 많은데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막 굉장히 논쟁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쪽에서는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그걸 알잖아요. 의사는 생명에 대한 걸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또 보니까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그게 성경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혹시 찾아 있습니까? 예,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자, 인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콕 찌르면 피가 나는 분이에요. 오래 다니면 배가 고픈 분이에요. 막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요, 막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 질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누가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다가 10번 한번 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엇을 확립하였다? 인성을 확립하였다. 예수님은 확실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땅에 어린 생명으로 와가지고 이게 자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있죠? 대단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의사인 누가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아기가 막 자랍니다. 왜 자랍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랐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요, 성인으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자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기로 오셔가지고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을 계시다가는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막 무럭무럭 자라가십니다. 그게 C번입니다. C번. C번에 그 성경구절 적으라는 그 밑에 보시면요, 그가 찾았죠, 그렇죠?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거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요, 12살 막 자라가지고 했는 그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났는데 누가는 그거를 다 기억을 했다. 그걸 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랍비들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며칠 그냥 가버리죠.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D번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는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은 신성으로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신성으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으로. D번 가보십니다. D번. 예수님의 생애는 신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한다. 누가는 23가지 비유를 기록하는데 그중 몇 가지는요? 18가지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얼마나 그게 섬세하게 심리 묘사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그렸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요한은 그 얘기들을 못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 목적이 안 맞으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도 그걸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그걸 다 얘기했다가 다 쓰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 얼마나 대단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8가지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에서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긴 것이 없다. 신성에서 소홀히 여긴 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 문장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커피 마시겠습니다. 요 문장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 우리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어디부터 들어갔습니까? 북쪽부터 들어갔잖아요. 특별히 평양. 평양에 뭐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쳤던 그 망나니부터 시작해서 그 목을 치라고 명령했던 그 방 누구누구부터 시작해서요. 다 예수 믿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 성경책 이렇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는데 다 무서워갖고 그걸 쥐고 가면 다 나라에서 뭐라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는데 밤에 와서 살며시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내용인지 전 모르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한자는 한문은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 있죠. 왜냐면 전부 예수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한지 아세요? 그때는 성경이 한면만 이렇게 한면만 성경을 썼습니다. 다른 데는 백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전부 자기 집 도배를 당한 거 있죠. 자기 방 도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바닥도 바르고 벽도 바르고 천장을 바른 그 사람은 그 사람일 거라고. 그 이 사람이요, 그걸 이렇게 발라놔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다 그 사람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요. 하여튼 하고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좋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유무상통하고 매일 만나고 기도하고 하듯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은혜 받아갖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안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라는 나라와 유교라는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난리 안 쳤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찬송 하나 보따리 싸고 얼마나 남한으로 도망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도망 내려와 있다가 우리 저 영락교회 세운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황경진 목사님이 6.25 났을 때 피난을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뭐를 세웠습니까? 거기 제주도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주도 영락교회가요, 제주도 복음화하는데 전초기지가 되는 거 있죠. 언제 세웠습니까? 6.25 터졌을 때 세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영락교회에서 우리 제주도에다 우리 선교사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누구를 보낼고, 한경진 목사님이 가시죠. 그래서 아마 영락교회 보내지 말자 그러면서 아마 싸움 방식 터졌을 거예요. 근데 6.25가 터지니까요, 뭐 어딨어요.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제주도 피난 가고 뭐 이러다가 그 교회 산 거지.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기에서 다 멈춰 있었습니다. 몇 년 멈춰 있었습니까? 뭐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8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 동안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확 튑니다. 유대야, 사마리아, 그리고는 이제 저 안디옥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막 교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딱 서고 나서 드디어 성경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우리 저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자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가 딱 서고 난 뒤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사용해서 이방을 전도하러 내보낸 거 있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바울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이방으로 내보냅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때까지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이라고. 그리고는 선교 파송을 딱 받고 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표현이 하면 딱 되고 나서 전부 이방 선교를 향해서 바울이라고 불러주죠. 그렇죠? 전부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변부터 이렇게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184페이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좋다 해서요, 우리만 좋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흩어버리십니다. 그거는 교회 역사가,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도요, 우리 동상교회만 그러면요, 아! 그리고 이렇게 헛되지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으면, 저절로 헛되지면 되잖아요. 가게 주위에, 뭐 개하러 나가고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이러면 사람 만날 때마다요 그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고. 한번 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에서 7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에서 7장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었으나 사도행전 8에서 12장에서는 복음이 어디요? 유대, 사마리아, 이방세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복음이 어디와 어디요? 로마와 세상 끝까지. 사도행전 13장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흩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자? 전도하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요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 요렇게 해서. 예,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흩어지면 뭐 합시다? 전도합시다. 흩어지면 기도하자고요?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흩어지면. 그 다음, 이제 제 마지막이에요. B번. B번. 뒤에 제가 많은데 오늘 싹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B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막,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막 올라가십니다. 막 뭐 타고 올라가십니까? 구름 타시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시오. 다시 오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2장요. 성령을 받고요. 대단합니다. 3장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서 안전뱅이 불 일으키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막 나고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대도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만 갖다 내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그렇다가 끝머리 가면요. 그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끝머리 가면 그런 거는요. 가면 갈수록 자꾸 없어지고요. 사도마을 얻어맞고요. 사도마을 배 파손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끝머리 가서 그런 거는 없어지는데 끝머리에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열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끄트머리에 가서 이적과 기사는 다 죽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걸 막 난리치는 거는 없어졌는데 끄트머리에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게 지금까지 열려갖고 역사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지금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때는 좀 자유로운 죄수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요게 우리 교회, 사도행전은 끝이 났지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게 29장을 쓰는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30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30절, 31절 봉독하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렇게요. 열어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이적과 기사와 난리치는 것들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끝머리 가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 이렇게 큰 것들을 할 때는 뭐가 막히고 금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 하다 자꾸 막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말씀은 막혔는데 끄트머리 이렇게 가면요, 이 사람이 지금 몸이 무슨 몸입니까? 죄수예요. 묶인 몸이에요. 묶인 몸인데 2년 동안 자기가 셋집을 얻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다 끝이 납니다.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서 맞춰지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삽니까? 이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물러가라! 그러면 이 뭐 병이 확 났거나 뭐 그렇진 잘 안 찾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의사선생님한테 데려가면 다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가 쫙 열려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 구조를 머릿속으로 잘 그리셔야 됩니다. 막 난리치고, 법스 떼고, 막 주님의 역사가 뻥뻥뻥뻥 나타나고 하던 그 처음에 것들이 끝머리 가면서 자꾸 줄어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봅니다. 제가 관로 이렇게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누구에 관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 바울 옆에 누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누가라는 표현 말고 무슨 표현 써보자고요? 선교사 누가. 선교사 누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인드 좀 갖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이 누가 같은 마인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될 일을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가서 세탁업을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무슨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계셔도 좋지만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길이 열리리라.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산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고 큰 건물을 주시고 이거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늘요 이야기할 때, 교회 이야기할 때 그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현재에서 미래로 자꾸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할 방들도 좀 지을 거야. 그렇게 짓고 싶고 우린 그렇게 기도할 거야. 옛날에 이 건물을 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저 유리창 낼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 참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화석처럼 자꾸 굳어집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성도님들을 보내주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렇게 하면서 현재를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주님의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현재와 미래로 자꾸 이걸 열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대화가.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를 이 동산에 세워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습니까? 누구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언제입니까? 지금과 미래예요. 지금과 미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열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끝이 아닙니다. 열어놨습니다. 다시 이제 마칩니다.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굉장히 깁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이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누구를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런 열린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의 일들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